현대사회는 무엇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픈 상처와 그 아픔들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절망을 포기하십시오.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의외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부산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분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로 그분들의 생각은 너무 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에 와도 딱히 뭐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물론 제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 서울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내려왔습니다. 뭐 그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그라들어서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래도 그때는 거의 매주 손님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갈 때쯤이면 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이번 내가 부산 여행을 통해서 제대로 힐링되었다. 제대로 치유되었다. 내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저 역시 당시에는 부산에 연고가 없던 터라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외로웠거든요. 예. 참 외로웠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하나님 놀라우신 것이 뭐냐면 그런 외로운 시간에 그렇게 서울에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산 분들이 괴롭히지 않으세요? 부산 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서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봐서는 아직은 무서운 거 못 발견했어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산 분들은 무섭지 않으세요? 예. 무섭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 감사했죠. 누구에게나 치유를 위한 시작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치유를 위한 시작이 있는 겁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언제쯤이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 받은 상처가 언제쯤이면 치유가 가능할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뭐 회복이나 뭐 치유 이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건강한 상태로 모든 것들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그거에 구속당하고 그거에 눌리고 그거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들을 보면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 상처받은 영혼 깊은 곳에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평소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공포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잘못으로 사흘 만에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왕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왕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흘 만에 다 죽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류독감이 찾아와서 닭이 7만 마리가 죽으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 7만 마리가 죽었으면 아주 비상사태지요. 그런데 왕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지금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도자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인구 조사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죄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고한 백성들을 왜 치시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경험도 있어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는 커져가고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에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갓 선지자의 인도로 어느 시골 천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왕이었던 다윗과 지극히 평범한 아라우나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밟고 있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바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나중에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앞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 될까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생애를 다룬 전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끝부분에 와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다윗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전기를 책으로 만든다면 대개 어두우면은 가급적인 얘기하잖아요. 좋은 면, 업적, 성과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내용들은 다 감추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술렁술렁 넘어가게 되지요.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가리워졌을 것입니다.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실은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미련했는데 내가 미련했습니다. 도대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치유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대단히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가가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해요. 3절 말씀해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뭐지요? 인구 조사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다가가서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숫자에 민감합니다. 하나냐 둘이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죠. 천 원이냐 만 원이냐 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만 원이냐 천 원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만 원이냐 1억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숫자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하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급구 이것들을 강행합니다. 인구조사하는 일을 강행해요. 오늘 3절의 말씀 다음 절에도 보면 재촉하여라는 얘기가 나와요. 재촉하여. 왕이 요압과 그 군인들을 재촉하여서 조사토록 합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이 조사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일을 마치자마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결정적 원인이 뭘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숫자 노름을 하고 싶어진 거죠. 숫자 노름이요.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나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 속에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 그토록 신뢰하던, 신임을 두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아무리 만류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강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600만이고 군인들이 130만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우리 양지원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어깨에 힘줘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만약에 그런다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변했어요. 예. 목사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변화되면, 조금이나마 어깨에 힘주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 자신을 처복종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양정교 63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63년의 역사 속에 제가 조금이나마 공헌을 했으면 어깨에 힘 좀 주겠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평생에 겸손한 자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쯤 되었을 때에 그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과,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파악한 뒤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요. 교만이지요. 한마디로 교만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곧바로 하나님께 아뢰어 이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시려거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손을 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징계는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당시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커다란 흠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역사적 사실에서 지워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 거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거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터가 어디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은 아픔의 장소이고 눈물의 장소이고 실패의 장소입니다. 보세요. 갓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다윗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왔을 거예요. 눈물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의 실패의 장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요. 바로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성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보다는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많은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부딪혀도 괜찮아요. 웬만치 부딪혀갖고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살짝만 부딪혀도 애려요. 아프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의 병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확인할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로, 때로는 친밀한 교제로 조금씩이나마 고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장소가 가장 큰 영광의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정교회 역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의 갈등과 혼란, 약간의 다툼과 분열,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 다시 일어나는 치유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들어 쓰시는 장소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라우나를 들어 쓰시는 장소가 됩니다. 아라우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려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저 물 길어 오는 허접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사꾼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왕과 신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왕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묻지요. 21절 전반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지요. 21절 하반절에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라우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대단히 흔쾌히 받아들이지요.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3절 중간 중반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 왕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는요, 다윗은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더 권위 있게 느껴지냐면요,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이야기하면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권위가 누구 앞에 있어요? 바로 아라우나에게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아라우나의 마음이 어땠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억지로 빼앗기듯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왕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테니까 그냥 다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쓰라. 소는 물론이고 각종 농기구와 멍에까지 제사에 뗄 나무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소라고 하는 것은 생업의 근간입니다. 그렇지요? 생업의 근간이에요.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도 내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 또 심지어 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라우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라우나의 성경적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책임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아라우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하찮게 물 길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재앙을 맞는 예배의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후에 이 터가 이스라엘의 성전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고 아무리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고 별 규모가 크지도 않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그것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양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자기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못내 섭섭한 분 계십니까? 혹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전심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여러분은 아라우나의 거룩한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은 꼭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려라. 예배는 모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힘쓸 것이 바로 쓰였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는 덮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횟수에 관계없이 예배 한 번 한 번에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허물은 덮어질 것이고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현대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작마당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십니까? 세워짐이 있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회복이 없고 세워짐이 없고 참된 예배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세워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작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장소가 가장 큰 영광의 장소가 된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픔의 장소이고 눈물의 장소이고 실패의 장소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배 들을 때마다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린 이 시간 다윗과 아라우나에게 있었던 그 회복과 그 새 어짐의 은혜와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양정교회입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치유의 시작점이 되고 서로 세워주고 어루만져주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까지 함께 마음을 다합시다. 결국 우리 양정교회가 좋은 교회이길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시작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와 성도를 세우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적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